제가 새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는 우리 본능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본능을 따라가면 망하는 게 투자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아남어 라는 그 본능이 유전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기적 유전자 책 보면은 너의 행동은 그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유전자가 다 너 조종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그 이기적 유전자와 반대로 움직여야 돼.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가. 그러면 나의 본능은 따라가. 너 여기 나오면 굶어 죽거나 잡혀 먹거나 너 얼어 죽어. 근데 투자는 우르르 산다 그래가지고 따라 사다가 고점 물리기 딱인 게 투자예요. 그게 왜 포모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로 약간 그때 피해를 봤죠.
예전에. 예. 그래서 왜 남들이 막 사가지고 나도 살까? 나도 살까 하다가 얘가 계속 올라서 잘 못 사고 있다가 얘가 언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사면 떨어져.
고민을 너무 오래 한 거야.
내가 살까? 어, 또 올랐네? 살까? 또 올랐네? 살까 하다가 내가 사면 그날 떨어져. 물론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 주식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과열이 돼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투자는 남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기 전에 내가 그걸 먼저 파악해서 사는 게 최고죠. 근데 이것도 되게 본능과 반대되는 행동이야. 본능적으로 저기 아무도 안 가. 너 혼자 가. 못 가거든요. 어디 정글 속에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나 혼자 들어가라 그러면 본능에서 너 여기 들어가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는 그거를 하면은 물론 확률이 낮지만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제가 이걸 느낀 게 2017년도에 엔비디아 이제 끝났어 얘네. 성장 끝났어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럴 때 엔비디아 사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때 샀으면 지금 60배 벌었어.
그 누가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AI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본능적으로 야 너 쟤 건들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본능은 너 과거 행동 너 잘 기억해서 똑바로 행동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수렵 채집인이야. 초록색 과일을 먹는데 오 맛있어. 보라색 과일만 먹으면 배탈이 나. 그럼 나는 이제 초록색 과일만 찾고 보라색 과일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투자할 때는 이 본능 따라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과거 성적으로 미래의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배탈 났던 과일이 이게 지금 먹으면 보약이 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떤 주식 내가 샀다가 물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게 있으면은 이 주식 아무리 좋다 그래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주식은. 맞아. 왜 5년 전에 삼성전자 9만 원 찍었을 때 샀던 분들은 지난 5년간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게 9만 원 회복하는데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야 삼성전자 앞으로 좋을 거야 그래도 진짜 손이 안 갈 거야. 근데 삼성전자 지금 13만 원 넘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 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왜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 몸이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긴장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그 본능 때문이잖아요. 우리 이기적 유전자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투자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엄청 무시무시하고 모두를 잡아먹을 것 같은 괴물이 있다? 그거 도망가면 안 돼.
덤벼봐야지.
가서 까놔줘야 돼. 뭐 가서 투자를 해야 돼.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껴안고 위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아, 그죠.
이기적 유전자가 투자까지는 못 보고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는 그 이기적 유전자, 그 본능이 우리에게 지시한 거를 잘 어기면서 현명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새해니까 아, 새해에는 어떤 마인드셋으로 투자해야겠다를 생각하기에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자.
만물의 영장을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하고 있지만 그거마저 이겨야 투자할 때 돈 번다.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투자할 때 감정을 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미키피디아 댓글들 보면은 감사하게도 악플도 거의 없고 정말 우리 댓글들이 좋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미키피디아 보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작년 말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 주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발표한 숫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물론 소수지만은 야 이거 이 기업들 왜 안 좋다고 얘기해라고 감정적인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스포츠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포츠팀 팬들이 야 너 우리 팀 안 좋다고 그래라고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팀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아요.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잖아요. 근데 투자는 절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스포츠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면은 내 마음이 아픈데 투자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면은 내 돈이 날아가요.
미키님도 팬심으로 샀다가 키보신 경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기업을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투자는 숫자랑 사업 전망을 보고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용큐는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나는 숫자와 사업 전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은 남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내가 열낼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아용큐 투자하면 돼. 그래서 투자할 때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매수든 매도든 일단 멈추고 한번 내 감정을 통제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다.
지금 사야 돼, 막 지금 팔아야 돼,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후회를 막아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분 더 지켜봤는데 2% 더 떨어지면 어떡해.
아,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막 내가 뭐 살 때는 지난 뭐 1분 가격 차이가 신경이 쓰여요.
5분 있다 살까?
네, 맞아요. 아니면 뭐 내일 살까? 내일 사면 떠올릴까? 떨어질까? 막 그 생각을 인간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장기 투자를 한다면 길게 봤을 때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오늘 사냐, 내일 사냐, 오전에 사냐, 오후에 사냐는 변수가 안 돼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감정적인 매수나 매도는 막는 걸로.
10년, 15년 지났을 때 지금의 1, 2분이 사실 의미가 없긴 하겠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프가 길게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주의 차이는 그래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하는 거예요. 주가도, 그 주가를 바라보는 내 감정도, 기업 실적도, 트럼프의 각종 돌발 정책들도, 내가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투자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잘 통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고파는 행동이에요.
아, 내 손가락.
그렇죠. 주가가 어떻건 뭐 내 감정이나 본능이 나에게 뭐라 그러던 결국 매도나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이거는 100% 내 행동이고 100%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것도 100% 나의 결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들을 옮기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새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잘 통제하는 투자자가 되자라는 마음가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제는 할 수 있다 치고 올해 투자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또 하면 좋을까?
네. 투자는 내가 꾸준히 하는 거지 뭐 새해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새해라고 무슨 주가가 리셋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가는 계속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래도 새해니까 점검해보면 좋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산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뭐 현금, 주식, 부동산, 뭐 크립토, 퇴직연금 등등 얼마의 자산이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얼마 있는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1년에 얼마 버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이 1년에 얼마나 늘었나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 자산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상향하고 있는지 보고 내가 뭐를 바꿔야 될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소비 점검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건 투자를 잘하던 소비 통제가 안 되면 나는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두 번째로 세법처럼 투자 관련돼서 올해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도 점검해보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올해 바뀌는 거. 첫 번째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기업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는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거. 이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세금 관련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최근에 나온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그 세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올해 인당 5천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해외 주식에서 번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해주거나 할인을 해줘요.
삼성을 살 기회인가?
삼성을 살 기회이자 SK 하이닉스 살 기회이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해외 주식은 22% 양도소득세 내는데 그거를 안 내고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면 이거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바뀌는 거 뭔지 잘 보는 거, 뭐 이것도 있죠. 연말정산 할 때 뭐 바뀌는지, 이건 연말정산 할 때 살펴봐야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정보고, 세 번째로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 앞서서 내 자산 구성을 정리를 했으니까 내 자산들을 보면서 여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거를 조금 다른 자산으로 옮길까 같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점검하면서 내 퇴직연금에는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직장인인데 내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DC형이다. 그러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되고, 나는 직장이 DB형 퇴직연금, 즉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퇴직금을 받는 연금 제도이거나, 나는 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서 퇴직연금 계좌가 없다면은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것을 꼭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IRP 계좌가 세금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이든 IRP든 개별 주식은 못 사지만은 ETF들은 살수 있어요. 그런 ETF들을 사고 팔았을 때, 또 거기서 배당을 받았을 때 당장은 세금이 없고, 세금은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3에서 5% 정도 낮은 세금을 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내가 세금 걱정 없이 내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매년 내가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세금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한도를 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넣어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넣는 돈의 한도가 1,8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은 이 1,800은 다 넣는 게 좋고, 왜 연초에 보너스 들어오는 기업들 많은데, 그렇게 목돈 들어왔을 때 일단 얘 먼저 채우고 나서 남은 돈으로 뭐 쓰던 투자하던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물론 이런 계좌에 넣는다는 거는 내가 55세 전에 빼면은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55세까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1,800까지는 좀 무리야라고 한다면은 9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많이 아시듯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일부 금액은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관리하는 거꼭 추천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금 관련 영상에서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900만 원 중에 250만 원은 그렇게 해서 넣으면 세금만 생각했을 때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겠네요.
오, 이거 되게 좋은 전략이네. 그쵸? 해외 주식을 팔아서 250만 원까지 내 세금을 안 내, 매년. 그러면 일단은 250만 원은 챙겨, 세금 안 내고. 그리고 그 돈을 퇴직연금이나 IRP에 900만 원 채우는데 써. 오, 피디님, 좋은 전략인데, 진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에 들어가는 ETF 추천은 없나요?
퇴직연금은 55세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장기로 제일 투자하기 좋아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S&P 500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구글, 엔비디아 같은 이제 미국 테크 우량주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이나 IRP에는 개별 주식은 못 사지만은 ETF는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 ETF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스닥 100 ETF는 미국의 대표 100개 테크 기업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웬만한 테크 기업들은 요 100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이끌어 갈 거라고 믿으신다면은 나스닥 100 ETF로 퇴직연금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잘 아시듯 퇴직연금 계좌는 30%까지는 안전자산에 넣어야 돼요. 주식으로 100%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어떤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채권 ETF를 사는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반반 ETF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신다면 좋은 전략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이 반반 ETF 소개하고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이게 제 주변에서도 이거 보고 반반 ETF 샀다는 분들 많았고, 저도 그때 그 영상 준비하고 나서 제 IRP 계좌에 30% 채권 ETF 갖고 있는 거싹 팔고 이 반반 ETF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지금 네이버에 미키님 치면 뭐 미키김 원큐, 미키김 반반 ETF가 연관 검색한 거 알아요?
제 이름 연관 검색어에 뜰 정도면은, 아,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반반 ETF 뭔지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반반 ETF는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반반씩 투자라는 ETF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단기 채권 반과 미국 S&P 500 반 혹은 미국 나스닥 100 반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원큐 ETF 이름을 보면은 이름만 봐도 딱 뭔지 알수 있어요. 원큐, 미국 S&P 500, 미국 채. 미국 채라는 건 채권이라는 뜻이죠. 혼합 50, 반반씩 나왔다는 거예요. 액티브, 우리가 잘 관리한다.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채, 혼합 50, 액티브. 그래서 이런 ETF들이 반은 주식이지만 앞서 말한 30% 안전자산으로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싶다면은 주식 비중이 70%가 아니라 85%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은 퇴직연금 나올 때까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좀 까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까요? 제 IRP 포트폴리오 보면은 앞서 말한 그 안전자산 30%에는 반반 ETF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S&P 500이 한60% 정도 들어가 있고, 금이 약 7%, 중국 ETF가 한3%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ETF도 우리 매번 얘기하듯이 총보수가 낮은 걸 사면 되겠죠?
네. 나스닥백이나 S&P 500은 국내에 상장된 ETF들도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영상의 광고주이신 하나자산운용 1Q ETF들의 이제 총보수를 봤는데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총보수들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살때꼭 확인하는 게 현명하고, 요런 ETF들로 내 취향에 맞게 내 퇴직연금이나 IRP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원큐의 나스닥 100 반반 ETF는 총보수가 0.05%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걸 이제 매번 보라고 하시잖아요. 한번 0.05면 앞으로도 계속 0.05예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이 운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총보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ETF 체크점, CO.KR 같은 순위 사이트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PD님 말씀하신 원큐 나스닥백 반반 ETF가 현재 국내에 있는 반반 ETF 중에서는 총보수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보수는 앞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때도 총보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종종 내가 갖고 있는 ETF들의 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해 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현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를 아시는지, 최근에 하나자산운용 대표님이 장기 연금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저 보수를 유지할 테니까 믿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종류가 많은 ETF를 살때또 보면 좋은 변수가 주당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똑같은 ETF라서 주당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가치가 높냐 낮냐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당 가격이 낮으면은 내가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일정 금액이 있을 때그 짝투리 안 남기고 더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현재는 원큐 ETF가 제일 최근에 상장된 ETF라서 다른 ETF들은 주당 가격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원큐는 만 원대 초반인 것도 ETF 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느는 게 느껴지는 하루였네요.
아, 저도 근데 위키피디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디테일한 정보들을 배우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역시 많이 알아야지 더 현명해집니다. 올해 뭐 많이 풀어보시죠.
아, 좋습니다. 와인도 너무 좋고. 근데 우리 피노누아 와인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일단 피노누아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 뭐 대표 품종 중에 하나죠.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뭐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피노누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고뉴는 프랑스에서 피노누아 와인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생산지고, 부르고뉴 와인에는 등급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제일 밑에는 이렇게 그냥 부르고뉴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부르고뉴 와인 중에서는 제일 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 윗등급은 부르고뉴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 써 있는 거. 뭐 샤샤주 몽나시에, 뭐 쥐브리 샹베르땡, 뭐본 로마네, 뭐 이름들은 다 되게 어렵지만은 멋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동네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밑에 프리미에 크루라고 써 있는 거. 그 위에는 동네 이름 밑에 그랑 크루라고 써 있는,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일 밑에 등급인데, 요 루이 라뚜르 생산자가 유명한 생산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산자고, 부르고뉴 와인이 전반적으로 비싸요. 근데 그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와인이라서 오늘 하나 열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피디님도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키피디아 보시는 많은 분들, 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실 테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올해 다 같이 한번 현명한 지혜를 모아서 파이팅 하는 걸 해보고, 그리고 올해도 우리 피디님과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